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
통일
1969년 7월 20일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새긴 날입니다. 당시 아폴로 11호에 탑승해 역사적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마이클 콜린스는 회고록에서 달에서 본 지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지구를 보면 국경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20만 킬로미터 밖에서 이 행성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관점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차별을 중지하라고, 평등하게 대하라고 외쳐댈 것이다. 지구는 보이는 그대로 청색과 흰색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다. 부유층과 빈곤층도 아니다.
콜린스의 말처럼 국경과 이념, 계급이라는 경계 대신 지구를 하나의 모습으로 대한다면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류가 아마도 우주를 탐사하는 이유는 지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이루펀트의 크레이터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무선 여자 박성혜 에드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가요, 2024년까지 이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지금부터 한 약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2년에 네. 이 미국이 아폴로 17호를 통해서 달에 첫 발을 내딛었거든요. 혹시 이거 아세요?
영상으로 봤죠. 저희 기록 영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생중계됐었죠.
네.
예. 근데 그 이후로 그동안 이 달에 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 꽂아놓은 그 낡은 깃발을 뽑고 새로운 깃발을 다시 꽂을 때가 온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왜 그토록 오랫동안 달에 다시 가지 않았을까요? 기술은 충분한데.
이게 사실 이게 문제가 이 기술이 아니라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요. 네. 이 달 탐사는 미국이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예산으로도 과할 만큼 정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인류가 달에 처음 간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달 탐사 추진 과정에서 터득한 어떤 노하우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인류의 삶에 어떤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레인지, 뭐 정수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면 길을 알려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우주 탐사 때 쓰였던 것들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우리 생활에 이제 보편화되면서 저희도 이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정말 이제 이런 물건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네. 기기로 자리 잡았잖아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요. 그 저희가 연기가 나면 감지를 하고 화재 경보가 울리는 그 센서가 있잖아요.
네.
경보 장치요. 그것도 여기서 어떻게 고안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주택 단열재 이것도 이제 우주에서 온 것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또 이 차기 달 탐사 계획을 통해서 또 인류에게 또 어떤 윤택한 혜택을 가져다 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에디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길어두는 TV에서는 영화 살아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인기가요 세대공감에서는 최신 인기곡과 1996년 인기곡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상 보세요? 귀를 기울이면 TV가 보이는 신기한 경험. 최근 남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걸 전해드리는 귀로 듣는 TV. 네, 지난 시간에는 25년 만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가족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음모와 배신을 담은 영화 침입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에디가 말하길 정말 이 인간과 관련된 영화가 가장 무섭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작품 또 얘기해 볼까요?
오늘도 인간과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보다 좀 더 끔찍한 형상을 한 존재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공포 영화군요.
네, 따끈따끈한 공포 영화입니다. 6월 24일부터 극장에서 개봉해서 상영 중이니까 엄청 따끈따끈하죠.
오.
바로 영화 살아있다인데요.
네.
이 살아있다는요, 사람들이 갑자기 짐승처럼 변한 가운데 아파트에 고립된 두 남녀의 생존기를 담은 영화예요.
살아있다.
보셨나요?
네. 아, 그 봤죠. 최근에 이 개봉한 영화 중에 네. 제일 핫한 인기 영화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가기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싶나 봐요. 자주 극장에 가서 네. 보더라고요. 네, 물론 코로나19 예방 이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좌석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안전하게 관람을 했죠.
코로나19로 그 연초에 원래 신작 영화들이 개봉이 예정돼 있었는데 줄줄이
맞습니다.
취소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오랜만에 또 침입자와 더불어 영화가 개봉해서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점점 또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살아있다도 누적 관객 수가 이미 18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 유한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닐까요?
네. 아니, 좋아하는 배우가 도대체 몇 명인 거예요?
전 다 좋아해요.
아, 남한 배우들은 다 좋아하는군요.
아, 잘생긴 남자 배우들만.
근데 또 이게 유한 씨도 물론 나오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도 나옵니다.
누구죠?
박신혜 씨라고.
아, 네. 네.
또 여자 주인공도 이 박신혜 씨가 맡았거든요.
같은 박신혜요? 공교롭게도?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네. 아무튼 네. 제 생각에는 또 이 박신혜 씨를 보려고 영화관에 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 두 배우가 이 연기를 안 했으면 또 누가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유아인 박신혜 씨 역시도 좀 믿고 보는 배우다라고 하잖아요. 영화 살아있다를 보면요. 주인공만큼이나 또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좀비잖아요.
네. 이 좀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비는 일종의 살아있는 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좀비라는 게요. 원래는 그 주술사 있죠. 주술사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소생시킨 시체를 가리키는 단어였대요. 이게 어디 인도 쪽 쪽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있었던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지만 시체인 걸 이렇게 마술, 뭐 이렇게 주술을 해서 살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이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만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유래된 지역에서요 노예로 부리면서 농장에서 엄청나게 일을 시켰다고 하네요.
네, 이게 그냥. 이게 내려주는 전설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네,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좀비의 기원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네. 네.
네, 제가 좀비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좀비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어떤 비루스에 감염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좀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살을 뜯어먹기도 하고
아이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처음 좀비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그 낭자는 피도 있고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시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영화마다 좀 좀비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걸 보면 약간 좀비들이 막 사람의 형체지만 막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또 살아있다 이 영화는 이런 좀비들을 피해서 꼭 살아남아야 하는 두 남녀의 생존을 건 탈출을 주제로 한 영화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긴장과 공포감이 정말 어느 순간 훅훅 치고 나오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죠.
네, 그러면 영화 속 주인공 소개를 좀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유아인 씨는요 정체불명의 비루스로 인간을 공격하는 좀비 때문에 아파트에 고립된 20대 청년 준우 역을 맡았어요. 또 유아인 씨는 매번 출연하는 작품마다 개성 돋보이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네. 그 되게 뭐랄까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그런 역할로 나와가지고
어이가 없네.
네, 맞아요. 명대사 네. 기억하시는데
맞아요.
예, 아무튼 그런 배우로 남다가 또 이번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고
네.
아, 또 다른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정말 20대의 네. 그 무직자 청년의 연기를 정말 잘 맞아요. 표현하더라고요.
박신혜 씨는 어땠나요?
테디가 좋아하는 박신혜 씨요. 이 준훈의 맞은편 아파트의 생존자 유빈 역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 박신혜 씨의 대표작을 보면 미남이 시네요, 닥터스, 피노키오 같은 연애 드라마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뭔가 청순한 외모와 달리 생존력 강한 여성의 모습을 연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 외에도 의문스러운 옆집 남자 마스크남으로 등장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전배수 씨와 또 경찰관 역의 오혜원 씨 등이 좀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뭐 유아인 박신혜 씨도 잘 알지만 이 전배수, 오혜원 씨 같은 배우들의 이름은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주인공은 아니지만
네.
이제 또 씬 스틸러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감초 같은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저분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익숙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살아있다의 좀비 영화이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실제 뭐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좀비로 변장한 배우들이 있잖아요. 이 괴수로 변장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럼에도 각자 최선의 좀비 연기를 보여준 이 배우들이야말로 진정한 배우가 아닌가, 예술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제 실제로 좀비 사태가 일어나서
네.
밖에 막 좀비들이 돌아다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 이 좀비를 연기했던 배우들이 그 정말 연기했던 거 그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 옆에 좀비가 모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생동감 있게 연기를 잘하니까
맞아요.
네. 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있죠. 뭐 힙합을 하시거나 뭐 팝핀 뭐 이런 네 그런 춤추는 분들이 또 이 좀비를 연기를
잘
추는 많이 했다고
분들.
그래요.
네. 또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이 살아있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뭐 좀비로 등장하는 그 배우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좀비의 네. 그 액션 연기를 이렇게 무용하듯이 이렇게 잘 하는
또
거예요.
제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좀비 연기로 또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군요. 대단합니다.
네. 네. 이 영화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올게요. 이 평범한 20대 청년 준우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컴퓨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문자가 날라와요, 컴퓨터로.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밖을 딱 내다봤더니 아파트 주변이 좀비들로 막 다 뒤덮인 거예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그 장면이 네. 이렇게 팍 나올 때 그 아시죠? 그 공포스러움. 뭐 괴기한 생명체들이 팍 등장할 때 그 느낌은 정말 모두가 극장에서 하나같이 아! 하고 소리 지르고 봤던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일어나는 장면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준우는 이 본능적으로
네.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자신이 이 좀비로 뒤덮인 아파트에 고립돼 있다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족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좀비로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인터넷도 안 되고 통신도 다 끊깁니다.
전화도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생존자가 있음을 알게 되죠.
네. 네.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유빈. 유빈이 이제 박신혜 씨잖아요.
네.
네.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유빈을 만나게 되면서 희망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이 위기 극복 능력을 좀 상승시켜서 노력을 하잖아요. 보면요. 준우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20대 청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반면 유빈은요. 조금 아날로그 시대로 대표되는 약간 어른들이 할 법한 그런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위기 극복 방법이 합쳐지면서 약간 천하무적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보면은 저희가 옛날에 소개해줬던 영화 엑시트라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엑시트 영화도 약간 그 가스가 살포되는 상황에서
네.
두 남녀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주제는 또 좀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대다수가요. 엑시트와 좀비물을 합쳐놓은 영화 같다라는 평도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이 다른 성격만큼이나 위기를 헤쳐가는 방법도 참 다릅니다. 준우와 유빈은 이렇게 선택한 수단들을 보면 좀 현실적이고 익숙한 물건들
아, 그렇죠. 네. 손전화기 저희 컴퓨터는 집에 다 한 대씩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네. 또 유빈이 쓰는 건 캠핑 도구들이잖아요. 테디 캠핑 좋아하잖아요.
캠핑 좋아하지만 도구는 없습니다. 네.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서 아. 나만의 캠핑장 가면 다 있습니다.
아,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네. 빌려서
그냥 몸만 가면 돼요. 어쨌거나 이런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네. 수단들을 이용해서 생존에 가니까 몰입감을 더합니다.
네.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준우 같은 경우에는 탈출 과정에서 드론 있잖아요. 무인 비행기와 스마트폰, 무전기 등 디지털 전자기기로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반면에 유비는 말씀드렸지만 산악 그 캠핑 용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용품들, 천막, 그리고 기본 식품, 그냥 뭐 도끼, 밧줄 이런 아날로그적인 물건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이제 아파트에 밧줄 던지고 그걸 타고 넘어가고 이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전자기기가 다 끊긴 상황에서는요, 이게 더 유리하기도 해요.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한국만이 표현할 수 있는 좀비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요?
사실 이런 공포 영화라든지 네. 좀비 영화를 보면 다들 뭔가 고립됐다 하면 뭐 깊은 산속이라든지 아니 뭔가 인적이 드문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을 많이 영화에서 배경이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주인공이 고립된 장소는 도시 한복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 이 아파트란 말이죠.
테디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살죠.
저도 아파트 네. 살아요.
근데 이게 외국 영화는 아파트가 많이 없잖아요, 보통 보면.
네.
이런 공간을 가장 불안한 곳으로 설정한 게 전 참 독특하고 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또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전자기기들을 쓸 수 있는 데이터나 와이파이, 뭐 이 인터넷트가 저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제가 볼 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없으면 안 돼요.
의식주만큼 정말 필수품인 상황인데 네. 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고립된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됐다는 그 참신한 설정 있잖아요. 이거를 좀 보면서 이 영화의 차별성이 여기서 돋보이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테디 말처럼 저도 이 상황에 처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물리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다 고립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됐었군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 미국의 영화 산업 이 중심지 헐리우드에서 네. 이 좀비 영화를 흥행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한이 이 남한 좀비 영화 네. 해외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요즘은 그래서 해외에서 남한의 좀비 영화를 줄여서요 K-좀비 무비라고 부르더라고요.
K-방역에 이어 이제 K-좀비군요.
네. 네. 대단하지 않아요? 종주국을 꺾어버렸어요.
그러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그 시작이 제가 볼 때 2016년에 개봉했던 그 부산행.
아.
네. 이게 남한 좀비 영화의 지평을 연 작품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그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좀비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이잖아요.
네.
네. 이 영화도 아마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훌쩍 돌파했을 거예요.
네. 1,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정말 기존의 이런 서양 좀비 영화들과 다르다, 남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이 서양의 좀비가 남한에 상륙하면서 남한형 좀비로 차별화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서양 영화 속 좀비는 좀 느릿느릿하고 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활동성이 좀 떨어져 보였어요.
원래 시작은 걸어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 냄새만 쫓아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남한 영화 속 좀비는 거의 약간 무슨 무용하고 춤추듯이 엄청난 속도로 거침없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목덜미를 공격해서 확 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단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려도 지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죽었는데 네. 언제 동력을 잃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의 이 좀비 영화들을 보면
네.
대부분 좀비를 죽일 때 머리를 쏘라고 합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연관돼 있잖아요. 몸통을 쏘거나 뭐 팔 이런 부분을 쏘더라도 좀비들이 계속 달려옵니다.
제가 본 네. 다른 유형의 좀비 영화들에서 목을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신경을 끊어버리게끔
네.
다 목이나 머리를 누르죠.
킹덤 네. 있잖아요. 킹덤에서 칼, 그 장수들이 차는 칼로 목을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킹덤 네.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맞아요.
네, 아무튼 정말 이 느릿느릿한 좀비물을 이 남한이 뭔가 되게 마치 뭐랄까 팔쩍팔쩍 뛰는 그런 물고기들처럼
네, 생동감 있게
네, 생동감 있게 넘치는 앞서 얘기했지만 춤추는 분들이 연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뭔가 네. 행위 예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네.
실제로 2016년 영화 부산행과 2019년에 방영했던 킹덤 있잖아요. 그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좀비 영화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 등 그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이 좀비물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해외 영화들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아, 우리나라 영화가 좀 작품성이 뛰어나나 안 뛰어나나 이걸 놓고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었는데 네. 역으로 종주국인 미국에서 인정받으니까 그때부터 아 이제 우리나라도 좀비 영화 잘 만든다 이러면서 좀 네.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맞아요.
해외 반응과 국내 반응이 합쳐지면서 요즘 국내에도 또 이런 좀비 관련 영화들이 또 줄줄이 개봉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정리해 보면 네. 부산행이 그 시작을 끊었어요.
그렇죠.
남한 영화 특이하다, 남한 좀비 영화 특이하다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아, 이 정말 남한만이 표현할 수 있는 좀비 영화가 있구나.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해외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남한의 좀비물 영화들은 좀비들이 춤을 춘다. K-POP처럼 마치 춤을 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걸 보면은 남한은 문화 강국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K-좀비 사실 이게 K라고 시작하는 말들이 뭐 K-드라마 있죠.
네.
K-영화 뭐 K-POP은 뭐 당연히 있고 K-방역 이 좀비까지 완전 문화 강국입니다.
K로 시작해서 계속 넓혀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시 살아있다로 돌아올게요. 잠깐 이제 좀 자부심에 취했다가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이 영화가 지금 이 시국에 개봉하지 않았다면은 더 큰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또 전염병이고
맞아요.
이 좀비도 사실 전염병의 일부잖아요.
네.
같은 뭔가 맥락에서 사람들이 더 궁금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네. 게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예방수칙 때문에 저희가 극장을 가는 걸 좀 기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최고의 관람객 수를 기록을 했잖아요. 180만. 근데 요즘은 인기 영화다 치면은 다 1000만 관객이 넘거든요. 180만은 그 기준에 좀 못 미치는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뭐 그래도 또 나름의 의미를 찾는다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100만을 넘긴 최초의 영화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관람객 수를 보면 적지만요. 그래도 2020년 들어서 개봉한 영화 중에는 최고로 높은 관람객을 동원한 영화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영화인들 화이팅하세요 라고요.
힘내라고?
네. 아 근데 저희가 아직 영화 명장면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이게 명장면 얘기를 하면 또 결말 얘기할까 봐.
아, 근데 이건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영 중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 이 영화 결말까지 말하는 건 상도에 좀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네.
명장면 조금만 한번 살짝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명장면이 좀 인상 깊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영화 전체가 명장면 덩어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조금만.
조금만.
그냥 한번 그걸 잘게 나눠가지고 아, 이 정도는
알았어요.
설명할 수 있겠다.
알았어요. 그럼 정말 조금만 얘기를 네. 해볼게요. 한 세 장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 없겠죠?
영화 한 두세 번 보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장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아, 그러면 제가 먼저 제 인상 깊었던 걸 할게요. 그럼 네. 테디도 한번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꼽은 명장면은요. 그 유일한 생존자인 준우의 옆집 남자 상철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상철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준우의 집에 침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준우가 이 아파트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 남자가 등장하면서 그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얘는 또 약간 사람한테 또 이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뭔가 휘몰아치는 혼란 속에 예상하지 못한 아, 전개들이 쫙 연결이 되는데 요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거는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때 느끼는 그 불안과 공포가 이 영화 전체 그 어느 장면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뭔가 제3자가 딱 들어오면서 예측 불가한 전개가 네. 있었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준우가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생존자 유빈이
네.
이 좀비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자신만의 기질을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 준우의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왜 재밌는지는
네.
아 제가 자세히 얘기 못 드려서 아쉬운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꼭 보라는 얘기군요.
네. 네. 자, 이 살아있다에는 사실 이 공포 속에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죠?
맞아요. 이 좀비들이요. 어느 순간 이제 그 준우와 유빈이 있는 아파트 층까지 올라오면서 이들의 존재를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제 노출이 됐어요, 이들한테.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유빈은 캠핑 용품을 이용한다고 했죠. 거기서 도끼랑 밧줄이 이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영화를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 쫄깃쫄깃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좀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내가 좋아하는 유아인이 출연하는 영화인데 더 많은 1,000만을 뛰어넘어서 2,000만 관객이 보는 영화가 됐으면 더 좋았을
엄마의
텐데.
엄마의 마음이군요. 자, 오늘은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한 도시에서 두 남녀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 살아있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아가 부릅니다. 롤러코스터.
한국의 최신 인기곡과 초기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세대를 초월해 남북이 소통하는 시간.
인기가요.
세대 공감.
네, 인기가요 세대 공감. 오늘도 가요 중독자 음악사랑꾼 랑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랑큐 씨.
네, 안녕하세요. 음악 없이는 단 하루도, 여러분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여러분의 큐피트 랑큐입니다.
네. 오늘 약간 헬륨가스를 마시고 온 줄 알았어요?
네. 어서오세요, 랑큐. 네.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 오신데 좀 덥지 않았어요?
땀이 한 바가지 났어요, 오는 동안.
네. 네, 저희가 초복이 막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더운 때인 것 같아요.
아니, 7월에도 이렇게 더운데 이제 엄청 더위가 이제 찾아올 8월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랑큐가 이 무더운 날씨를 식힐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해왔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제가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무섭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인기곡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2020년과 1996년 7월 셋째 주 인기곡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2020년 7월 셋째 주 인기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곡들이 올라왔을지 랑큐 씨 알려주시죠.
네, 먼저 5위는요. 90년대 혼성 그룹을 그대로 재현해낸 싹쓰리의 여름 안에서가 새로 순위에 올랐고요. 4위는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 3위는 화사의 마리아, 2위는 지코의 썸머 헤이트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네.
2020년 7월 셋째 주 1위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3주 연속으로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네.
블랙핑크. 네, 그렇군요. 아니, 드디어 이 싹쓰리의 노래가 나왔네요.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그 90년대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혼성 그룹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이 싹쓰리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노래가 드디어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싹쓰리, come on, yo!
이 노래 처음 부분이죠, 그 네. 부분이. 맞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섹시 디바 이효리, 또 깡의 주인공 비.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만의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모인 그룹이라 노래를 내기도 전에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다녔었죠.
그렇죠. 네. 확실히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이 또 옆에 있는 이 노래, 이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도 이효리가 방송에서 딱 한번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기곡 1위를 그때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4위에 올라와 있고, 아, 참, 이 놀면 뭐하니 이 프로그램 참 대단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의 깡도 최근에 또 리믹스 버전으로 다시 발매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인기곡 순위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쩌면 또 이 싹쓰리의 노래가 인기 순위 오른 게 당연한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싹쓰리의 화제성에 더해 이 여름 안에서라는 노래, 이 노래 자체의 완성도도 뛰어나죠. 이게 원래 남한 힙합계 조상 듀스가 1994년에 발표한 노래거든요.
예. 아, 1994년이요?
그렇죠.
아, 원래 듀스의 노래였구나.
맞습니다.
어쩐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음률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입에 착착 감기는 것이 신기하다, 명곡이다 이랬는데 원래 명곡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노래 한 곡을 냈는데 싹쓰리의 혼성 프로젝트는 여름이 지나면 끝인가요?
아, 이게 이제 준비운동 같은 건데요. 7월 25일에 다시 여기 바닷가라는 곡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건 리메이크 곡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요, 조원인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이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기대가 되는데.
좀 사랑이 담겨 있겠죠. 네. 이번에 발표한 여름 안에서는 싹쓸이의 준비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이 5위에서 3위의 노래를 보면 꼭 추억의 가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지금 보면 여름 안에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 다운타운 베이비도 옛날 노래고,
그렇죠. 17년 네. 노래죠.
그리고 3위 이 화사의 마리아도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이게 옛날에 영화로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마리아,
마리아.
그랬잖아요. 네. 그런 노래도 있고,
그거랑 네. 비슷한 노래는 아니지만 네. 제목이 비슷하죠.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이 과연 싹쓸이의 노래가 그룹 이름처럼 남한 가요계를 싹쓸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엔 추억의 가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랑키 씨.
네, 오늘은 1996년 7월 셋째 주에 사랑받은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노래에 웃고 울었을지 궁금한데요. 5위부터 소개해 주시라요.
네. 5위를 차지한 가수는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전람회의 이방인입니다.
좋네요, 노래가.
그쵸.
제가 저희 북쪽에서 내려온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원주민 분들이랑 함께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왜 이방인이에요?
갑자기 이방인과 원주민. 갑자기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이 전람회 어떤 가수죠?
네, 전람회는요, 김동률, 서동욱으로 이루어진 2인조 남성 가수인데요. 수많은 젊은 가수들의 등용문이었던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이 전람회가 사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인데
네.
드디어 처음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전람회라는 이름보다 사실 이 조원인 김동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김동률의 취중진담.
네.
그 중저음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거든요.
예. 어떤 목소리인가요?
저희가 따라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저희가 가수를 했겠죠.
그랬군요.
아무튼 음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 좋은 가수로 꼽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전람회도 익숙하실 거예요.
전람회.
2012년에 전람회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2012년.
네.
2012년.
아, 이 목소리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이 울림 있는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 영화 중에 건축학개론에서
맞습니다.
나왔던 노래 아닌가요?
네,
기억의
맞아요.
숫자. 아니, 영화 덕분에 주인공이었던 수지 씨가 국민 첫사랑이 됐잖아요.
네. 영화에서 기억을 떠올려보면 수지가 남자 주인공 그 누구죠? 이재훈.
이재훈이 네. 역할을 네. 맡았던
네. 맞아요. 이재훈 네. 씨한테 이제 이어폰 하나 이렇게 주면서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그때는 네. MP3도 없어서 네. 그 CD 플레이어로 될 네. 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낭만적인 그런 장면이었던.
이 건축학개론 여러분 꼭 보세요. 정말 재밌는 네. 영화예요.
나중에 기로드는 TV에서 한번 건축학개론 소개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영화 속 배경이 90년대 후반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를 표현하기 위해 이제 기억의 습작을 넣은 건데요. 덕분에 이제 당시 젊은 관객들도 전람회 노래에 흠뻑 빠지게 됐죠. 저도 그 무렵에 이제 전람회를 알게 되고 이 이방인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꿈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이방인이 된 주인공이 느끼는 그리움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으면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 가사인 것 같아요.
이 전람회라는 노래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전람회 노래 중에 졸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 졸업이라는 노래를 평소 옛날에 들었을 때는 그냥 좋은 노래다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대학교에 졸업하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숨겨졌던 의미들이 막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전람회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또 노래를 들을 때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때가
그죠.
중요한
네.
거네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호수력 짓는 발라드로 5위를 시작을 해봤는데 4위는 또 어떤 노래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4위는요. 발라드 황제의 노래입니다. 바로 신승훈의 내 방식대로의 사랑 하우스 버전입니다.
이 발라드 황제의 노래라고 해서 눈을 감고 감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벼우면서 너무 발랄한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이 좀 이상해요.
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인데 또 뭐죠 이게? 하우스 버전, 집 버전이요? 집에서 듣는 노래라는 건가요? 뭐예요?
노래 장르 중에 하나가 이제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하우스. 신나는 약간 전기음악, 일렉트로닉에 좀 가미된.
맞습니다. 네. 신승훈을 상징하는 별명이 비록 발라드의 황제지만요.
네.
신승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별명은 아닙니다. 신승훈은 R&B, 재즈, 모던 락, 댄스, 그리고 하우스 등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발매했었죠.
네.
원래 이 노래가 만보라는 장르로 이제 먼저 나왔고 5집에는 이제 하우스 버전이 칠리면서 인기곡에 네. 오른 건데요.
이게 두 번째 버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하우스는 미국 시카고에서 1980년대에 생겨난 장르인데요. 70년대에 유행했던 디스코 장르에 재즈, 펑크 장르를 접목시켜서 탄생했습니다. 아까 테디가 말했던 것처럼 이 전자음, 네. 이 전자음과 4분의 4박자 드럼이 특징인데요. 애초에 춤을 추기 위해 만든 장르다 보니까 듣게 되면 절로 춤을 추게 되는 장르죠. 네.
근데 의외입니다. 이 원곡은 인기를 많이 못 받고 두 번째 냈던 버전, 이 댄스곡이 이렇게 인기를 타먹는다는 게 또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당시 댄스곡과 비교해 볼 때 전혀 꿀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요. 이 4분의 4박자는 어떤 박자인가요?
아, 이 4분의 4박자가
네.
딴, 딴, 딴. 딴,
아,
딴,
아.
딴, 딴, 요 말 그대로 그 한마디에
네.
네 박자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소화해내는 신승훈에게는요, 또 발라드의 황제라기보다 뭔가 가요계의 황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신승훈의 다양한 곡들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3위 또 어떤 장르의 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려주시죠?
네, 3위는요, 국민가수 김건모의 스피드입니다. 이 곡은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으로 최정상 가수에 오른 뒤 자신이 직접 제작해 발매한 곡인데요. 핑계, 잘못된 만남, 스피드로 이어지는 김건모의 최전성기,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곡입니다.
네.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왠지 의미심장한데요. 네.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랑큐가 그랬잖아요. 김건모를 빼놓은 90년대 가요계를 논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가수라고 했었는데, 근데 왜 이 곡이 최전성기의 마지막인가요?
이게요. 김건모가 나왔을 때 이제 재즈, 레게, 소울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생소한 장르가 김건모 덕분에 대중적인 장르가 되고 비슷한 노래를 부르는 경쟁자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공교롭게도 김건모의 신선한 음악이 본인의 성공으로 인해서 신선하지가 않게 되고, 거기에 더해 이제 가요계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전성기가 조금씩 끝나게 됐죠.
네. 워낙 이제 90년대를 상징하는 국민 가수이다 보니까 김건모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남한 가요계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국민가수, 발라드 황제까지 쟁쟁한 가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2위는 또 어떤 가수인가요?
네, 2위는요, 9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혼성그룹 룰라의 3-4입니다. 네, 룰라는 90년대 혼성 그룹으로 둘째 가라며 서러운 그룹이죠. 지난번에는 날개 잃은 천사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왜 일렬로 서가지고 엉덩이를 치는 춤이었다고 말하면서 웃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테디 기억나요?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 엉덩이 한번 칠 때마다 만 장씩 팔렸다고 그때 당시 룰라.
제가 신나게 막 착착 했던 거.
네, 그렇죠. 네, 네, 참 그때 테디의 개인 취향도 알고 그랬는데요. 네, 룰라. 참 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수였던 걸로 소개했었죠.
네, 맞습니다. 1995년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날개 잃은 천사가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순식간에 인기가 꺾여버렸죠.
네.
조언이었던 이상민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겪은 룰라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곡이 바로 이 3-4입니다. 실제로 노래 제목도 4집 앨범에 맞춰 3전 4기의 뜻을 담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넘어져도 네 번째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노래 제목에 맞춰서 재기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쓰리포라는 노래는 룰라에게 정말 의미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인기곡 순위를 살펴볼 때 확실히 여름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요. 또 순위가 올라갈수록 신나고 시원한 노래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1위 곡은 어떤 더 시원한 곡일지 이 여름에 어울리는 곡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시원해야 돼요.
정말 발라드가 나오는 거 아니겠죠?
얼음 같은 노래가 나와야 돼요.
정말 기대에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신나는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996년 7월 셋째 주 1위는요. 그야말로 그해 여름을 뒤집어 놓았던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보따리 샤바라로 들려요.
보따리 샤바라. 한 네, 번도 생각해보지 못해요.
쿵따리 샤바라인데 빨리 이렇게 두르니까 보따리 샤바라 이렇게 들려요.
보따리를 싸서 여름 휴가를 가라.
오, 어떠요? 좋은 해석인데요?
개사에서 네. 불러도 참 재밌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클론은요. 강원래, 구준엽으로 구성된 2인조 댄스 가수인데요. 김건모, 신승훈, REF, 솔리드 등 쟁쟁한 선배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데뷔 3개월 만에 인기곡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이 클론 노래 중에서 난, 돌아와, 초련 이런 노래들도 지금 요즘 들어도 전혀 촘스럽지 않고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클론이 또 유명한 게 화려한 춤 이런 것들로 화제가 됐죠.
그렇죠.
이런 춤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보이는 라디오로.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제가 연습해서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에디가 구준엽 씨 맡으시고 네. 제가 강원래 맡을 테니까 아오. 머리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밀고 오세요.
싫어요. 네.
아, 테디 말처럼 둘이 이 한 몸처럼 화려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복제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니까요. 또 데뷔 전에도 이 두 명이 이미 춤꾼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죠.
네.
네. 네.
이렇게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클론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아, 그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 하반신 마비가 됐고 이후로 활동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에디가 이건 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분이 강원래 씨가 TV에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3륜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요즘 또 영상을 보면 이 3륜차를 타면서 또 댄스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네,
멋지게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게 또 역시 확실히 댄스 가수구나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이제 3륜차를 타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 무대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휠체어를 그러니까 3륜차를 이용한 안무를 만들게
네.
되죠.
네.
그리고 2018년 이제 패럴림픽이라고 올림픽이랑 같이 열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또 있잖아요.
네.
그 개막식에 참가를 해서 또 멋진 무대를 선보여 주었죠.
네.
아, 생각해 보면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이런 열정을 잃지 않는다는 게 사실 잘 상상이 안
그러니까요.
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실
것 같습니다.
춤꾼이 다리를 잃는다는 건 정말 전부를 잃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포기하지 않고 이 휠체어를 이용한 안무까지 만들 정도라면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클론의 화려한 춤도 또 장애를 딛고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열정도 참 멋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1996년 7월 셋째 주 1위를 차지한 쿵따리 샤바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 알찬 가요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공감해요.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